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대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 12장 말씀인데요. 앞부분의 11장 끝부분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말씀 나누면서 11장 끝부분은 안디옥 교회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온 세상에 흉년이 찾아오는 그런 좋지 못한 상황에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하는 그러니까 구제헌금을 하는 그런 행동을 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 이후에 지금 이제 이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 12장 1절부터 오늘 읽은 본문 그리고 그 뒤에 연속해서 나오는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도대체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상황들이 나오는데 1절을 보시면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여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보면 교회가 이제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을 보여줍니다. 이전에 스데반 때에도 순교가 있었고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한 번 더 핍박이 있는 거죠. 지금 핍박은 당시 권력을 갖고 있었던 헤롯 왕이 핍박을 하는 권력자가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의도도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다. 지금 보면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 한 사람만 순교한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 의도는 여러 사람들을 해하려고 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실제로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야고보가 유명한 사람이 둘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지금 나오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야고보. 또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의 육적인 형제인 야고보입니다. 근데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죽은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했지만 그 이외에 사도들 중에 12명의 사도들 중에 처음으로 순교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교회 안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지도자가 이제 순교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결국 교회가 좋지 못한 상황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여건이 별로 아름답지 못해요. 마음이 흡족하지 못한 그런 상황인 거죠.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왜 헤롯이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려고 했을까? 본문 안에 보면 이유가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당시 상황을 추정을 해보고 그냥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런 겁니다. 가령 지금 흉년이 있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민심이 흉흉하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잡고 또 정치를 할까? 그러면서 어찌 보면 이제 미워할 수 있는 사람들 혹은 이 모두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그룹을 정해놓고 그들을 핍박하는 것이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수월하게 정치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교회를 뭐 소수에 불과했고 뭐 영향력이 크게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교회를 정해놓고 그들을 핍박함으로써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흉년이 찾아왔는데 그래서 마음이 어지러운 것들을 좀 정리할 수 있게 하려고 했던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튼 현실만 놓고 보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첫 번째 흉년을 맞았고요. 외부에서 도움을 받아야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핍박을 당해서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예수님의 사도였던 야고보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 죽임 당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조금 더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면 흉년이 왔을 때는 다른 지역들에서 부조를 하잖아요. 도와주는데 핍박을 당해서 죽임당하는 순교할 때에는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그럼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생각하다 보면 마음이 막 이렇게 분하죠.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다가 헤롯같이 악한 녀석이 권력을 잡게 하셨을까? 그 녀석이 핍박할 때 왜 헤롯을 심판하지 않고 야고보가 순교당하게끔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막 분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교회가 참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난 것. 그 뒤에 보면 또 다른 상황이 나오는데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자부할세 때는 부교절 기간이라. 4절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표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래서 이 3절 4절 보면 그 다음 상황이 나오는데 헤롯이 재미를 본 거예요. 야, 이 야고보를 죽였던 이만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좋아했다는 유대인들이 기뻐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지금은 흉년식이어서 뭐 별로 좋아할 일이 없습니다. 낙이 없습니다. 다 군이 나고 승질이 나고 이런 판인데 야고보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그거 잘했다 이렇게 박수를 쳐주거든요. 권력자 입장에서는 권력을 유지하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거 사람들이 반응이 괜찮네 하고 또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습니다. 베드로를 잡아서 무려 군인 4명씩 4패, 그러니까 16명이 베드로를 지키게끔 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제일 중요한 지도자 한 사람을 감옥에 투옥하는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긴 것이죠. 더군다나 이 기간을 보면 무교절 기간인데 이것도 여러 생각을 하게 합니다. 무교절 기간이라는 건 결국 유월절인데 유월절을 생각하면 아마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사건을 기억할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갔죠. 베드로도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자들이 순교를 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겠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잖아요. 믿음대로 살겠다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이 복음서 시대에 나왔던 제자들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제자들이 참 많이 성장을 했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절에 보면 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참 여기서 뭐라고 기도했을까 가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뭐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교회에서. 아마 기적적으로 베드로가 풀려나게 해달라.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조금 있으면 마찬가지로 나타날 것인데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을까? 정말 그런 걸 기대했을까? 아니면 순교하더라도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순교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을까? 어떤 식으로 기도했을까? 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 때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달라진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중에서 그 누구도 기도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똑같은 유월절 시기인데 감옥에 갇힌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참 많이 변화한 모습입니다. 여하튼 예루살렘 현재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쭉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2장 앞부분 1절부터 5절까지는 문자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만난 상황,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흉년, 두 번째는 순교, 세 번째는 투옥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그냥 흉년을 만나서 밥벌이도 안 되는 판에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죽임당하거나 감옥에 갇혀야 되는, 정말 교회가 유지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었죠.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짧게 두 번째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교회가 어려운 상황을 만났는데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생각을 좀 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어제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사도행전의 중심 무대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 교회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넘어왔죠. 그래서 지금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내용, 또 안디옥 교회가 흉년 속에서 부조를 하는 내용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뜬금없이 예루살렘 상황이 나온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가 이 내용이 쭉 나오다가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왜 예루살렘 교회의 현실이 나왔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내용도 그냥 독자적으로 예루살렘과 관련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와 상관이 있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상황에서 사역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11절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들이 모았던 부조, 그러니까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현재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느냐? 안디옥 교회에서 보낸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만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보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이 처한 현실을 보고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안디옥 교회가 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도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흉년에 대해 말씀하실 때 흉년이 올 것이다 이것만 말씀을 하셨지 그러므로 너는 무엇을 하라 이 명령은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알아서 자기들이 순종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보여주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걸 보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그거를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왜 있는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안디옥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가 문을 닫을 지경이다. 야고보는 순교당했고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다. 조금 있으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데 딱 어디론가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무엇을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바울 개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면 이런저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뭐 이런저런 얘기 생각들을 했겠죠. 아 교회가 별로 전망이 좋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혹은 나중에 내가 선교를 나가면 이처럼 흉년도 만나고 순교도 당하고 투옥도 당하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겠구나. 그래도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미리 견뎌볼 수도 있겠죠. 또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놓고 보면 아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에 기대거나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거나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없겠구나.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감당하고 있던 사역들이 있었으면 그것들을 감당할 사람이 없겠구나. 그럼 우리들이 대신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했겠죠. 아까 처음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자고요. 한국교회를 지탕해 왔었던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름 없는 작은 교회들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우리가 그냥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큰 교회들이 있거나 혹은 열심히 사역하던 교회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보았더니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망하게 되었고 문을 닫게 생겼고 다 교회가 지리멸렬할 상황이 되었어요. 그것을 쳐다보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그 상황을 알고 있는 성도들은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게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점입니다. 주님께서 왜 예루살렘이 이런 처지를 만나게 되는지를 안디옥 교회에 보여주셨는가? 그리고 그 장면을 이유는 뭐 물론 달랐지만 연보원금을 갖고 가기 위해서 구제금을 갖고 가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가서 보았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서 결국 이제 이후에는 거의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지경을 만나게 되는 상황을 왜 하필이면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게끔 하셨는가?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더 이상 활동하기 어렵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도들은 죽임당하거나 감옥에 갇혀서 아무도 말씀 증거하거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질문을 지금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우리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라는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안디옥 교회라는 상황을 생각을 가지고 관악구에 있는 교회들이,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거나 더 이상 사역을 못하거나 이전처럼 주님을 섬길 수 없을 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다면 우리는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이고 저렇게 큰 교회도 문을 닫는 판에 우리는 당연히 쪼그라들어서 문 닫겠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던 사역 혹은 그들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사역들을 우리라도 맡아서 우리라도 조금 더 무언가를 감당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결국 지금 우리가 다 말씀을 나눌 수는 없지만 이후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이런 상황을 목격한 이후에 자기들 교회들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그 외에는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어려운 상황들을 볼 때 또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처하는 현실들을 볼 때 혹은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만나는 상황들을 볼 때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있을 때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깊이 잘 생각해보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이 야,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교회가 맞는 것과 참 상황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흉년을 만난 예루살렘처럼 코로나를 만나서 경기가 엉망진창인. 또 뭐 이유와 뭐 방법, 과정 등등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여하튼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이든 무엇 때문이든 예배드리는 것이 금지되거나 제한이 있거나 그래서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난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하던 사역들을 다 그만두어야 되는 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하는가? 어떤 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던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쭉 지나가면서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그 다음에 이것을 보고 안디옥 교회는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것을 볼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들을 알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지금 순종하고 감당해야 하는지를 잘 생각하고 그냥 어쩌다보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이 있음을 늘 생각하고 그것을 발견하려고 애쓰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건 어려운 상황을 보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순종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어떻게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께 충성하고자 발버둥치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참으로 깊이 사랑하고 섬겼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처럼 모든 점에서 좋지 않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난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들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뚜렷하게 쳐다보고 있던 것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지 안디옥 교회는 무슨 생각을 했을지 그리고 우리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해야 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참으로 어떤 힘으로 감당해야 될지 아무것도 잘 잡히지 않는 잘 보이지 않는 그리고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는 이런 현실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참으로 무엇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를 기도하며 잘 찾아낼 수 있게 하시고 앞으로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헌신하며 무엇에 대하여 충성해야 할지를 잘 생각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